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악인들이 형통한 악인들의 형통에 관한 문제는 마치 오랜 신앙의 난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은 이 악인이 형통하는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기원전 뭐 1020년, 1040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적어도 3000년 전부터 이 악인이 형통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름하고 고민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씨름해 왔습니까?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하나님께 묻고 그토록 고민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문제이거나 사람의 문제이거나, 그렇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사람의 문제겠죠.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하다라고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는 우리의 안목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다 이렇게 판단할 때 먼저 악인, 악에 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악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나는 상대적으로 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악인입니까? 바로 내가 악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좀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의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악인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요, 헌금도 하고 수많은 갖가지 일들을 해서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아침 예배를 나온다고 해서 또 통독 섬김이라고 해서 또는 베이직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죄인이라고 모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매국노 나라를 팔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세리를 향하여 그 세리가 정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그 세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를 오히려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뭐 회개를 했다고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의신칭이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악인을 규정할 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형통에 관한 기준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을 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망하지도 않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으로 여기고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 형통, 즉 세상의 기준이 형통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형통의 문제에서 시달리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다 하셨습니다.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상태를 향해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고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잡혀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의 잘됨이 아니라 진짜 잘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기준에서의 잘됨, 그들의 기준에서의 형통은 형통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400년 동안의 평생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처럼 되는 게 꿈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입는 옷과 그들이 먹는 음식,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처럼만 살면 참 형통하고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백성들처럼 아니 그 어떤 나라의 백성들처럼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이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 광야의 시간을 뭐라고 정의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로 신혼여행을 떠나셨던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신혼여행과 같은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도 진짜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광야의 길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길었던 이유가 원래 어제 다 했던 말씀이에요. 어제 요만큼만 더 읽으면 됐던 거를 지금 남겨둬가지고 계속해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하던 그 말씀입니다.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즉 인생을 좀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길게 볼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영혼에 눈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악인들 그렇게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영원히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리니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들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영혼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악인의 형통은 마치 잠시 반짝이고 사라지는 불꽃놀이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버려 두면 저러다 망할 것입니다. 저러다 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수많은 왕들도 제왕들도 다 망했습니다. 그 수많은 제국들도 여러분 다 망했어요. 그 찬란한 영광을 보였던 바벨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강한 권력을 그 군사력을 자랑했던 페르시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의 도시라고 별명이 있었던 로마도 500년을 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즉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가만히 냅두면 그냥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릇 여호와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는 시편 1편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나방이 정말 불길로 뛰어드는 그런 눈앞에 반짝임을 향해서 불길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구나. 그냥 냅두면 사라지든구나, 망하는구나. 그래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계속해서 선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부터 33절 말씀 쭉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그러므로 의인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의인의 입은 의인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입과 혀에는 지혜와 정의가 있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언어가 먼저 곧 영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어찌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언어를 쓰고 있느냐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또 말하는 대로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낮은 말, 정말 야고보서 말씀처럼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 우리가 카카오톡이 지금 뭐 나온 지 좀 됐는데 초반에 나왔을 때 단체 톡방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거기서 정말 이 말실수가 웃지 못할 말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보낼 그런 카톡을 천 명이 있는 단체방에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야 잘 잤어? 이런 그래서 닭살 돋는 그런 멘트를 올리기도 하고 또는 친구나 또 다른 동료들에게 보낼 짓궂은 장난이나 농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 일어나기도 했죠.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 당시 뭐 자꾸 그런 실수가 좀 있었어요. 장례팀방에 집문서를 올리기도 하고요. 여러 그런 민망한 그런 실수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조 목사님이 카톡 대화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평소의 언어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하는 그런 말들과 우리 평소에 쓰는 그런 대화 내용 자체가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게 실수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짓궂고 또 수준 낮은 농담을 아예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티그리티를 가진 사람이 실수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쓰느냐,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느냐, 어떠한 단어를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사람의 법을 무시하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어떻게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으면 도덕 그 이상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모하고 늘 그분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이 예배 시간만 지켜도 이 새벽 예배가 우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제 저녁을 지키죠. 우리의 밤 문화를 지킵니다. 우리의 밤 약속을 지킵니다. 이 오늘 아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어제의 밤은 이 새벽 예배로 인해서 지켜지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을 신뢰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여전히 문제가 쌓여있고 장애물과 함정이 파여있지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의 세력은 어떠합니까? 오늘 악인들의 세력에 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무성한 나무로 비유가 되죠. 나무 잎이 많은 가득한 마치 축복받은 것 같은 담장 너머로 뻗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악인들은 마치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과 같이 정말 축복받은 자처럼 보이는 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혹할 수 있고 우리의 눈이 그거에 시험을 들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즉 소리소문 없이 그 잘나가던 사람들이 소리소문 없이 다 그냥 사라질 것이다. 내비두면 그냥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라. 그 영원을 소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부터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앞절에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그렇게 없어지고 많은 악인들의 모습, 그것과는 대조되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살피고 보라는 말은 이 의인들과 대조되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악인들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지만 의인들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범죄자들은 다 멸망하고 끊어질 것이지만 의인들의 삶은 샬롬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악인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말고 그 선과 악의 개념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에 우리의 눈이 머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눈앞에 보이는 저 반짝이는 악인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시선이 정말 사람에 있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임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악인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 그 악인들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처럼 마치 축복받은 자처럼 의인과 같은 행세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이 그러한 반짝이고 많은 잠깐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형통함과 사람들의 반짝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들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